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두 번을 지냈었고 호서대 또 명지대 총장을 역임했던 정근모 장로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아주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인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지만은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곤 했었습니다.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을 해서 동남아로 떠나가기 전에 그들은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지만은 결국 그날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님은 중국으로 회의차 출국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정 장로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재익 박사는 이미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가장 절친했던 한 친구의 죽음과 또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한 호텔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하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도인지 이것은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구원의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는 그 배경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를 해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를 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그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를 해 가시겠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영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를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초조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일단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정직함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 몸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안하라, 괜찮다고, 내가 인도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죄악을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도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는 두 가지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먼저 누군가가 이미 벌써 사버린 물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러 왔을 때에는 설령 그것이 나쁜 물건이라 할지라도 아주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그 물건 정말로 잘 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부인이 대단한 미인이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거짓말을 하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허용을 한다라고 탈무드에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나 이 거짓말에는 공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입을 해버린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억지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부인이 그렇게 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첨이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소개할 때에 미스 코리아도 나가도 될 정도의 미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직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가 미스코리아에 나가도 될 정도의 미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그랬지 거기에 저는 아마 제 아내가 나가면 떨어질 거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국인이 네덜란드에 여행을 갔습니다. 네덜란드 여행을 가서 공원에 앉아서 혼자서 고독을 이렇게 씹고 있는데 저쪽에서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막 장식걸 떠들면서 오다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사진을 좀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둘러보다가 자기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한국인이 아닌 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그 여자분이 다가와서 사진 좀 찍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뜻이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이 한국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an you take pic, please? 사진 좀 찍어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Can you take pic? 네, picture죠, 그죠? Picture, please?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요. 오케이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사진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하나, 둘, 셋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들으면 마음 상해할 것을 알면서도 소리 높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쉽게 무심결에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간호사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이 있죠.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주사 맞는데 안 아픈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는요. 이분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간호사라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조금 아픕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강과할 때는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면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또 사실 알고 보면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장 선생님들도 여기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요. 조회할 때, 요즘에도 조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이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친구들은요, 친구 사이에서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죠. 웬만하면 이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사꾼들이 하는 말은요, 이거 정말로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죠.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하는 데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걸어보면 더 많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옷가게 아주머니 이런 말을 하죠. 어머, 너무 잘 어울립니다. 꼭 맞춤 옷 같아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양보받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에구, 괜찮은데, 괜찮은데. 사실 마음은 너무 좋으면서 입으로는 괜찮은데 그러죠. 성령이 충만한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젊은이 고마워요 그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엄마들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성령에 충만한 엄마는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집에 없다고 해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못하면서도 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일단은 하나님의 책에,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념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엄마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없다고 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래서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잘 활용을 하게 되어지면 애써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리를 양보할 때에 에고 괜찮은 데가 아니라 젊은이 고마워요. 그러면 그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정직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에게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자신의 병기를 든 병사에게 네가 나를 쳐서 죽여다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느니 내가 너의 손에 죽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병사가 차마 왕을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스스로를 죽인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 장면을 목도했던 한 병사가 사울왕의 왕관을 벗기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 병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었으니까 두 사람은 원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그러고 그 증거로서 이 왕관과 팔고리를 드리면 아마 나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병사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면서도 아마 노예로 끌려왔든지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왔든지 그래서 이 전쟁에 왕의 병사로서 사울 왕의 병사로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냥 아말렉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면 되는데 이 병사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내심 상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만나서 자신이 꾸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 있는 왕관과 팔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속에 보면요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사울왕이 자신에게 물었다고 그랬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자 너는 나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사울왕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울왕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이 나를 와서 죽일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왕은요 죽어가면서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기던 병사에게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이 아말렉 병사는 그걸 모르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울왕이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가 누구냐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왕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병사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신이 사울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오면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확신하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약에 그가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그를 다르게 대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사울왕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화살에 맞았고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과 팔고리가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다윗이 다르게 대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순간에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아픔의 순간이 있는 손해를 보아야 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손해볼 각오를 하고 정직하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제 자녀입니다. 키우다가 보면은 아빠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 어쩌면 이런 죄악이 들어가 있는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초리를 더 많이 맞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직하면은 조금 맞는다. 거짓말을 하면은 많이 맞는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아도 조금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너는 정직하게 말하라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죠. 정직하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아버리시면 아무리 우리가 뚫으려고 그래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그건 누가 막으려고 그래도 그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던 한 기업인이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일사후퇴, 6.25 일사후퇴 그 시기여서 은행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류를 다 챙길 수도 없고 많이 파기를 하고 겨우겨우 이제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은행 창구에 있던 직원이 그 기업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인은요, 정직하게 아니라고 내가 이 돈을 다 갚아야만 된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리 속에 창구 직원이 그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지금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인은 굳이 돈을 다 갚고 난 다음에 그도 피난길에 올라섰습니다. 후에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할 수 있는 이 원량 어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라서 돈도 없고 담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은행을 찾아가서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갔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누구였냐 하면은 피란을 갈 때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돈을 다 갚고 갔던 그래서 그때 그 창구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기업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인이 이 창구 직원이 이 기업인에게 무담보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담보로 그때 당시 2억 원이라 하는 돈을 융자를 해 주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에 실려있는 최태섭 장로님, 한국유리회장인 최태섭 장로님의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필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은행에 거기 앉아있다가 장로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병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윗에게서 큰 상을 받을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의 대적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아마 쾌재를 부렸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괜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 사울왕이 죽었는데요, 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보통 사람, 보통 신앙인이라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내 방랑 생활이 끝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죽었지만은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아파했죠. 자기의 옷을 잡아서 찢었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가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게 17절 이후부터 나와 있죠.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요, 이 감정 속에서 감정이 너무나 격화되어져가지고 이 감정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슬픔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이럴 경우에 아마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암말렉 사람이 전해준 그 소식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암말렉 사람은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춤을 출 줄 알았는데 다윗이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어졌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효령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15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경우에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를 못했었는데 이 이방인이 그것도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겁도 없이 칼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타락을 해서 엉망진창의 길을 걸어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존파 사건 아시죠? 이 지존파 사건, 청년 다섯 명이 수많은 여인들을 해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소각을 시켰었죠. 이들이 잡혔을 때 온 국민이 다 경악을 하면서 이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를 갈고 있는 그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대장까지도 주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마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면서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님이었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함부로 또 말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니까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었지만은 그를 죽였다고 하는 그 암말렉 사람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시는데 다윗이 기뻐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하나님께서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불길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이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 춤을 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마음속에 그래도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정권이 교체가 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휴전선을 통해서 올라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고 잘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인데,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악이 악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꼴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되어서 갖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이 악인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망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바로 이제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워싱턴주에서 의회가 동성애를 통과시켰습니다. 죄악이 범람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이미 하나씩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가 그랬습니다. 뉴욕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던 60개 교회 추방을 했습니다. 이제 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학교를 빌려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60개의 교회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떠나가라. 더 이상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권을 부여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라고 내어 몰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을 공식적으로 법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나라는 결국 잘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아파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되어지든지 간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망해가고 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들이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